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지중해 동부 해상에 배치돼 있는 해군 구축함 로스호와 포터호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미사일 공격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서부 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시리아 정부 군 전투기가 신경가스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미군의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성명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은 미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누수라 전선 등 테러단체들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차원에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영국 등은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이미 소원해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미국과 체결한 시리아 상공 안전합의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일방적인 행동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미국의 행동은 자국민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범죄에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이스라엘, 일본도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과 확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이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어제는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 주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나 북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가 3,1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분쟁 도서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관측됐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파라셀 군도내 우디 아일랜드의 지난달 위성사진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한 대가 관측됐다며 이는 1년여 만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우디 아일랜드에 대한 중국 전투기들의 순환 배치에 대해 군사화의 일환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은 남중국해 내 무인도와 암촌의 기존 시설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한 지휘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어제 명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재 지역만을 점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휘관은 또 필리핀은 지난 2002년 합의에 따라 스프레틀리 군도 내 새로운 영토를 점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틀째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이번 발사가 여러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중부에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즉 7일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에 이어 북한 문제 등 양자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회담장인 미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오부터 공식 오찬 일정에 돌입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무역 불균형, 환율 조작, 남중국해 영유권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6일 오후 플로리다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아직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시 주석과 친분을 쌓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But we have developed a friendship. I can see that.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의 좋은 관계는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는 천 개가 있지만 관계를 깨뜨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소통과 협조를 해야 하고 함께 큰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그리고 미중 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면서 무역의 경우 미국이 매우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았고 최악의 협정을 맺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북한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나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만찬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존 수단 혹은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개발 등 무모한 행동을 끝내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틸러슨 장관은 6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와 영내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외교정책 부문에서 중국과 진전을 이루기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권위를 발휘하든 혹은 새로운 힘의 지렛대를 활용하든 간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끝내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choosing their authority on the UN Security Council or utilizing new levers of power, China can be part of a new strategy to end North Korea's reckless behavior.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BOA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서 때때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등과 만나 미한 동맹과 북한 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이 취임 후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방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고위급 연쇄 협의로 조율해온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기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즉 일본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국제사회에 단합된 신속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고도로 불안정화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언론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이 안보리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대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러시아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그런 어떤 구도, 강력한 제재 체제 그리고 그러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든 향후에 어떤 도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국제사회의 공조는 계속하지 않을까.
반면 안보리의 대북 규탄 언론 성명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보리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게 벌써 네 번째지만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의 경우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로 한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체크가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 국가가 아닐 경우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일 두 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im Jong-un, known to some as the crazy fat kid, has stated his intention to test an ICBM.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은 남부사령관과 북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친 똥보아이로 알려진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의도를 밝혔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닿기 전에 요격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리 로빈슨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아직 미 본토에 닿지 못한다며 만일 본토에 가까이 오게 되더라도 이를 요격해 미국을 방어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I am extremely confident of our capabilit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e able to intercept an ICBM should it reach our homeland. Right now, as you know, he can't reach our homeland.
댄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의 도시들을 몇 년 안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북한이 언젠가는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방어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Today we have exactly what we need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North Korea.
이에 대해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며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를 활용해 북한의 제한된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자신이 있다며 적들이 계속해서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이를 앞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감지기와 지상 요격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to improve our sensors and the reliability of our ground-based interceptors.
한편 로빈슨 사령관은 2016년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가장 활발히 나선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 수호를 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이 폐쇄적이고 속이는 능력이 있어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나 전쟁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5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의 제한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지난해 11월 4일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확정한 사실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며 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계좌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은 만기를 앞둔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기존 대북 제재에 대한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항공우주와 금속 세공, 재래식 무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광업과 화학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인 4명을 유럽연합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해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7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자의 명단도 관보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땐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별도로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이 명시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 중단과 함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 만기를 앞두고 있는 대북 제재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에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했으며 2009년에는 수출입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입항 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개인 18명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난하는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맹비난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에 대해 북한이 대남 대외 위협을 통해 외부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깨닫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6일 비망록을 내고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으로 실전 단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 타격했든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비망록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도발 책동의 수위가 한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망록은 또 미국이 불법적인 대북제재 결의들을 조작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벌써 적대 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세를 최대한 긴장시켜 미중 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저지하고 정책 변화를 끌어내려는 우회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들을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자신들에 대한 압박 공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1차적으로 크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결기를 보여주는 맥락은 여전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미중 공조든 미국의 대중 대북 압박이든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해서 결기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북한은 이와 함께 관영 매체를 동원해 자원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내부 긴장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얼마 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나온 경고에 호응하는 황해남도 청년 학생들의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 모임이 해주시에서 진행됐고 참가한 청년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7일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청년들의 군 입대 자원 사실을 밝힌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의 강한 압박이 있거나 내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년들에게 입대를 종용하며 수많은 청년이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했다고 대내외에 선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청년들이 나서서 입대를 탄원하는 결의서를 쓰게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결의 그런 행사들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또 그래서 일부터 청년들은 실제로 군복을 입고 군대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그런 관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던 지난해 2월에도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는 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발표한 뒤 전국에서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이 대대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액이 60억 달러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이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사나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대외 교역액은 약 6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8% 감소한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액은 지난 2013년 80억 달러에 달한 뒤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수출은 약 32억 달러, 수입은 약 28억 달러로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액수로는 약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91.5%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가 1억 5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도는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고철형 선박과 부교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고 자동 조종용 기기를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대북 교역 순위에서는 필리핀이 8,600만 달러로 3위, 러시아가 7,600만 달러로 4위, 태국이 5천만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과 교역액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로 약 1,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북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철광석이 포함된 광물 슬래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4월 1일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날입니다. 북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국가에 내야 하는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탈북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일은 북한에서 세금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세금이 인민에 대한 착취라며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인 조선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세금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이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건 세금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국가 운영은 무슨 재정을 어디에서 걷어가겠어요? 원천적으로 떼는 거지. 공장에서부터 떼버리니까 줄 걸 안 주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어디서 나와야 될 텐데 그건 국민의 허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곧 세금 아닙니까?
탈북자들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의 세금과 각종 공출로 허리가 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은 뒤 토지 이용료, 국가 설비 이용료, 비료 대금, 전기세, 물세 등의 명목으로 수확량의 30% 이상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북한은 또 2012년부터 농민이 수확물 일부를 자유롭게 처분하는 분조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가 떼가는 목이 너무 많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농민 해서 금방 온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유처분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가 간섭해가지고 다 가져간대요. 이쪽 자유세계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내 것이 더 많이 늘어나지만 그쪽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 거는 줄어들고 국가는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70대 3이다, 30%다 이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라면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요.
북한 당국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장마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시장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국수장수는 하루에 10원, 두부장수는 3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리세는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와 매대별 매출에 따라 자리세가 매겨졌고 이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물품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 사용료는 하루에 17만에서 22만 달러로 연간 규모로는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 보관료와 화물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돈을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재정이 갈수록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경제도 사경제하게 편입에 들어오고 있고 서로 우존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평양 등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세를 냅니다. 각 시군에서는 배전부 부원들이 분기별로 돌아다니며 전등 개수와 전기용품 숫자에 따라 전기세를 걷습니다. 탈북자들은 90년대 20원 정도였던 전기세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크게 올랐다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예비 식량과 조직 생활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1급에서 9급까지 총 9단계로 나누어 식량을 배급하는데 각 급수마다 최대 100g까지 예비 식량 비축 명목으로 사전에 뗍니다. 여기에 당 조직 생활 명목으로 임금에서 2% 정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충성 자금과 김씨 일과 우상화를 위한 사적지 건설과 공장 기업소 건설 현장에 필요한 물자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고철은 기본이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토끼가죽,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물자를 바쳐야 합니다. 함흥에 살다가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영순 씨는 비료용으로 인분을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이 세금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한번 폐지한 세금 제도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놨으니까 아직도 그 명분 가지고 지금 국민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거죠.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세금은 국가의 살림을 위한 돈으로 미국,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경제, 교육, 의료 등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통일을 논의하는 심리상담 아카데미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 북한은 식수절 3월 2일, 추운 북한은 일찍 신고 따뜻한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곳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주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통합이라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책지원본부 신효석 씨 설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사람 간의 통합을 통한 통일을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또 한국 주민분들이 함께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미래의 통일을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한국의 주민뿐 아니라 탈북자들 역시도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1기 과정에서는 한국 주민들이 많이 이 수업을 들었지만 이번 2기 과정은 탈북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남북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난 4월 5일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의 강의로 북한 주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면 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또 하나,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 좋습니다만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진짜 통일이죠.
누구랑 심리 상담을 해야 되나? 결국 북한 주민인데요. 북한 주민을 잘 모른 채 상담을 하게 되면 헛발을 디딜 수도 있고 제대로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오늘은 북한 주민들, 저도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만은 탈북 동포들도 몇 사람 와 있다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느낀, 이해하는 북한 주민을 쉽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심리상담 아카데미는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북한이 어떤 곳이고 북한 주민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중반으로 넘어가선 심리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탈북민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화 기법과 의사소통 등 실질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또 탈북자가 직접 강사로 나와서 탈북민 시각에서의 남한 사람들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회가 거듭될수록 단순히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토론과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현하메 씨 이야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뭔가 다가가기 되게 어렵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내가 실수할까 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 우연히 이 아카데미를 알게 됐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다가가는 것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 아카데미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현하미 씨는 특히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를린에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제가 있던 그 시간들이 독일 통일 25주년을 전후한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자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 기간에 또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독일 안에서.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권수진 씨 역시 이번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찾아서 꼭 듣고 싶었던 그 강의 주제들이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주저 없이 이제 선택을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관련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관련 과목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탈북하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꼭 듣고 싶었던 분야입니다.
이번 수업은 많은 탈북민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탈북민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시대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탈북민들한테 그래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오신 진짜 우리 탈북민들이 다 같이 정말 이렇게 한계 같은 통일에 대한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이런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통일에 대해서 지금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도 많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네,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는 다양한 갈등들을 경험하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여정. 이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통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시고 본인이 계시는 직장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에 나아가서 보고 듣고 함께 소통한 그런 내용들을 한국 시민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분들 자체가 통일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통일을 더 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평양에서는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남북 여자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열렸고요.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한국과 북한의 남북 대결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경기가 연달아 열리는 특별한 날이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대한 높은 관심처럼 오늘 평양에서 열린 이 남북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정말 상당했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이 평양 경기가 중계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방송사가 예선 경기 중계권을 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1대1의 무승부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5만 관중이 가득 찬 김일성 경기장의 응원이 대단했다는 소식이 공동 취재단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내용을 기사로 보는 곳에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에 끝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이후의 소식을 좀 더 들어볼까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북한 대표팀의 희비가 엇갈렸군요.
네. 그 역사적인 남북 아이스하키 경기 3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웃었고 북한 선수들은 울었습니다. 승패가 가려진 경기였지만 한국 사회는 그 경기가 성사된 자체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요. 북한 선수들과 함께 응원한 이 남북 공동 응원단과 또 경기장을 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또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남북 간 선수들이 함께 찍은 그 기념사진에 주목을 했습니다. 기념사진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울고 있어서 조금 무서웠다. 다음에 만나면 어깨동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한 한국 선수의 인터뷰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모두 오늘은 경기가 없었군요.
네네. 그 어젯밤 늦게 경기가 끝난 탓에 오늘 남북 선수단 하루 경기가 일정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진 건데요. 남북한 선수단 내일 대회 마지막 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1일 연장승 3패의 전적을 낸 북한은 슬로베니아와의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5부 리그로의 강등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요. 한국은 네덜란드와의 경기로 5연승, 대회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나서게 됩니다. 내일도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앞에서 남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공동 응원단을 실은 버스가 이른 아침에 강원도 강릉을 향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19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와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황을 고려해서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는 옥중 조사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서 내일도 계획돼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너다섯 차례 보강 조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넘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계속 결백하다, 모른다, 뭐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증거 확보, 진술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군요.
네네. 그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이 뇌물죄 입증이 되어야 검찰이 계획한 대로의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 승인으로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검찰은 뇌물 혐의의 쐐기를 박는 데 이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신문과 검토를 끝낸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속에 어떤 모순점을 파악해서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미국식 텔레비전 토론회가 도입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식 TV 토론회라면 어떤 것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지난해 가을 한국 사람들도 아주 유심하게 지켜봤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와의 토론회 형식을 지금 미국식 TV 토론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연설대 앞에 서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또 특별히 정해진 주제 없이 후보자 간의 어떤 상호 토론을 벌이는 방식을 한국 텔레비전 토론회도 도입한다는 예정인데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선거 제도도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서 이 TV 토론을 하는 방식도 다르기는 한데요. 한국의 대권 후보자들이 선 자세로 TV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의 중요한 정치 토론회라고 하면은 큰 테이블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좌담회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주요 후보자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면모도 살피고 이 토론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스탠딩 토론 방식,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은 어떤 것이고요? 스탠딩 끝장 토론은 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간 총량제는 말 그대로 이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안에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후보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또 후보자들끼리 합의할 경우에는 아예 원고라든지 뭐 참고 자료 없이 그냥 토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세 차례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정치 분야 토론회, 그리고 세 번째 사회 분야 토론회가 이렇게 후보자들의 몸짓과 표정, 또 상대방에 대한 대응까지 살필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스탠딩 끝장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네. 그 얼마나 많은 수의 후보자가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좀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5명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후보에 한 18분씩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짧게 후보자들에 대한 공동 질문을 하고요.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한 후보자가 18분씩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께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 18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개 토론회에서 활용하던 그 기조연설도 충분한 토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략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각 그 당의 유력 후보들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또 공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and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미국 중부군 사령관 조셉 보텔 장군은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이란이 중동에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이란이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my view that Iran poses the greatest long-term threat to stability for this part of the world.
북아프리카에서부터 걸프 지역, 중앙아시아, 남아시아까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보텔 장군은 이어 이란 정부의 행동과 이 지역 안보를 해치는 세력을 지원하는 태도는 파괴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벌여온 역할이 있지만 아무도 이란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텔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 정기적으로 벌이는 안정 파괴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an has a role in the region. They have been around for a long period of time. Nobody is trying to make Iran go away, but we are concerned.
보텔 장군은 이란의 행동이 세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리아의 살인적 정권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 이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야심으로 시리아뿐 아니라 다른 아랍 국가의 시아파 중심지를 악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텔 장군은 이런 행동 외에도 이란은 이라크 보안군 내에 오랫동안 지지 세력을 심어놓고 그 정권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안정 파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지역의 동반자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텔 장군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란 지도자들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행위, 거칠고 위험하며 비정상적인 행위를 자행한 이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텔 장군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